예, 오늘의 말씀은 에스겔서 18장의 말씀입니다. 번역에서는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심판주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에는 에스겔 예언의 청중이었던 바벨론에 거주하고 있던 이스라엘 포로민들, 그들이 지니고 있던 역사의식과 자신들의 상황에 대한 인식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 인식은 바로 아버지가 신포도주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라는 속담으로 대변됩니다. 당시 사람들은 열왕기에서 보여주듯이 므낫세와 아몬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징벌로서 유다가 멸망을 당하고 자신들은 포로가 되어 바벨론으로 끌려왔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이 멸망당하였을 때 우리 열조는 범죄하고 없어졌고 우리는 그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라고 탄식하였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인식과 사고는 포로민들의 변화와 회개에 많은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자신들의 상황에 대한 책임을 조상들에게 전가시켰기 때문에 당시 자신들의 모습을 제대로 성찰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지닌 병에 대해서 근본적인 원인을 알아야 되는데 이들은 잘못된 진단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선조들의 죄뿐 아니라 그들은 자신들의 죄로 말미암아 이러한 형벌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온 포로민들에게 희망과 회복을 기대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신의 죄악을 돌이키고 회개하여서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생각을 가져야 가능한 것이죠. 그러나 잘못된 인식과 사고는 회개와 새 출발의 장애물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에스겔 선지자는 그러한 속담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으며 각 개인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찬 모습을 강조하며 삶을 위한 회개와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구조는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됩니다. 1절부터 20절까지는 개인에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부터 32절까지는 회개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에스겔 선지자는 개인의 행동에 따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강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나 아들이나 똑같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으며 각자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은 아버지와 아들을 막론하고 범죄를 한 범죄 당사자가 심판을 당해야 하는 것이죠. 속담이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신포도주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 이것은 잘못된 속담이고 더 이상 너희들 가운데 이 속담을 쓰지 말라라고 선지자는 선포합니다. 범죄하는 영혼이 죽으리라.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던 사람들 사이에서 떠돌던 이 속담에는 선조들의 죗값을 치러야 하는 세대의 느낌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불순종한 그 내용들은 전혀 기억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의롭게 심판하신다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히십니다. 에스겔은 오직 범죄하는 영혼이 죽는다라는 사실을 10절 말씀부터 해서 세 가지의 예화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의로운 사람이 법과 의를 따라 살아갈 경우에 그는 반드시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의로운 아버지 밑에 악한 아들이 있습니다. 그 악을 행한 아들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은 아버지의 의와 상관없이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로 악한 아버지 밑에 의로운 아들이 있는 경우 그 아들은 자신의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예화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을 의미하는 죽음은 악을 택한 자들이 맞이하게 되는 운명입니다.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대물림되는 의나 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의로움과 상관없이 자신이 결정하고 행동한 일에 대하여 결과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한 개인이 자신의 행동을 결정하고 책임을 지는 도덕적인 주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본 말씀은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삶과 죽음을 결정짓는 의와 악에 대한 판단 기준은 바로 여호와의 율법과 규례를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라고 에스겔은 말씀합니다. 에스겔서 18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는도다. 아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반드시 살려니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버지에게서 아들로 이어지는 방향뿐 아니라 아들에게서 아버지로 이어지는 방향도 죄의 결과가 세대를 넘어서 영향을 줄 수 없다라는 것을 명백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용서가 21절부터 32절까지 기록되고 있습니다. 아버지나 아들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가되지 않듯이 과거의 행동이 하나님께 대한 천지의 관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선자는 악인을 향한 하나님의 본심을 전합니다. 에스겔서 18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만약 악인이 악을 버리고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며 공의를 행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라면 그에게는 과거의 범죄에 한 모든 것도 기억되지 않을 뿐 아니라 오직 그가 행한 공의로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 앞에 놓여 있는 것은 닫힌 미래가 아니라 그러니까 절망과 죽음이 끝이 아니라 열린 미래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그 희망을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시각을 놓칠 때가 대단히 많습니다. 당장 우리의 삶의 현실 가운데 악을 행하고 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을 볼 때 쉽게 그들의 운명을 결정론적인 시각으로 그들에게는 심판이 주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단정하는 경향이 강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조금이라도 좋지 않은 결과를 맞이하거나 또다시 같은 악을 저지르는 모습을 볼 때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다라고 확증하는 이런 발언을 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본 내용의 핵심은 바로 돌이킴입니다. 슈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죠. 돌이킴을 통한 변화의 가능성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열린 미래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영죽을 죄인인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함을 받는 것과 같이 우리의 눈에 보기에 백데나리온 빚진 자들 역시 우리가 그들 용서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함을 그들 역시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을 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역시 더 큰 죄와 악을 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이 일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는 것과 같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하나님의 길이 공평하지 않다라고 원망하였습니다. 이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다시 한번 더 본장의 핵심적인 말씀을 전합니다. 에스겔서 18장 31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본장의 최종 결론에서는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사람들의 죽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다시 사는 것이며 심지어 하나님은 마땅히 죽어야 할 죄인지를 할지라도 그 죄악에서 돌이키며 다시 살아나기를 원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명백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를 전해들은 과거와 현재의 성도들은 돌이켜 사는 길을 택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를 모든 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셔서 말씀에 순종하시고 죄를 멀리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한날을 살아가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이 축복된 한날을 맞이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